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무입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지리학과의 이정록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읽고 있는 책 세계 분쟁 지역의 이해. 대학 교재로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뭐 학생들 반응은 나쁘지 않은데 네. 학점을 좀 짜게 주면
아 그렇구나
나쁘죠.
교수님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네. 때 요즘 세계지리 안 배우거든요.
아.
예, 거의 안 배워. 한국지리만 배우기 때문에 네. 세계지리를 잘 몰라서 배우고 싶어 해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고 한 학기에 한 전남대학에서 한 500에서 한 600명 정도가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수업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맞아,
왜냐하면 네. 책만 읽어도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분쟁 지역에 대한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현재 상황은 어떻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지도에 좀 약한데요. 세계 지리에 되게 약한데 책 사이사이에 이게 그 지도표가 네네.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축제 때 난민을 도와주자고 해가지고 UNHCR하고 합쳐서요 모금 활동도 해가지고 그것을 UNHCR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도 이제 연식이 된 교수여가지고
교수님. 그러면 이제 교수님 사비 털어서 보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원전하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지구촌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분쟁이 잦았고 또 심했던 지역. 교수님 우리가 따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팔레스타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네네.
중동 지역.
앞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진도를 부지런히 나가볼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지구촌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 처음으로 살펴볼 지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예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 경제력도 그렇지만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도 현재 세계사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과거 대서양의 시대에서 이제는 태평양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석학,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가 영국의 세기였다고 하면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이고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1970년 네, 했어요.
네네.
얼마나 정말 선견이
네,
있었던 학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태평양 시대의 뭐 패시픽 림, 그래서 뭐 APEC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동북아시아 쪽으로 올 텐데 중국 때문에 그런데 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관심이
맞아요. 네.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
코리안 페니슐라
가장 위험한 곳이 또 우리나라니까요. 예.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들이 현재 중국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예, 중국은 정말 그 다민족 국가 중에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한 92% 정도가 한족이고요.
한족.
예, 나머지 한 8%가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이 네. 그 소수민족이 많아요. 한 50여 개 소수민족이 있어서.
네.
근데 이 소수민족이 워낙 그 쪽수가 적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가 아닌데 하여간 수가 적다 보니까 힘을 못 써서 그렇지 하여간 여전히 크고 작은 문화 집단 간의 그 응어리가 있는 게 중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급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소수민족 정책을 비롯한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티벳의 독립투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죠.
그렇습니다. 그 티벳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티벳 불교 네. 라마교라고 하죠.
네.
티벳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합척을 했다. 우리 좀 되돌려주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인도에 가서 망명 정부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중국의 망명 상해 망명 정부를 만든 것과 똑같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가 워낙 미국 눈치를 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이 티벳 문제를 이렇게 딱 점화를 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이었습니다.
네.
뭐 리차드 기어, 브래드 피트 뭐 이런 사람들이 티벳에서 7년 이런 영화를 찍어가지고
네네.
헐리우드 배우들이 라마교회 그 참선, 요가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찍어서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어? 뭐지? 우리가 영화 찍어서 해줄게. 이제.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뭐 티벳에서 7년은 중국에서 상영도 못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들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 달라이 라마가 전 세계에서 오지 못한 몇 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중국 눈치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 그 신장이라고도 불리는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리는데 이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책.
쉽게 말하면 그 위구르족은 예. 우리 서유기 아시죠?
예.
서유기의 무대가 이 위구르족입니다.
어허.
우리가 이 얘기하는 서역. 서역이 여기 위구르족입니다. 이 신장 외유를 자치구인데 이 사람들은 투르크족, 터키 쪽에 같은 민족 집단인 투르크족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장 외유를 자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돌궐족 들어보셨죠?
네, 네.
돌궐족. 이 사람들이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왜 우리 너무 못 산다. 우리 잘 살게 좀 해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분리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네.
조족 지열인 상황이죠.
그 중국의 소수민족이 50여 개나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뭐 티벳, 위구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허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번 시작이 되면 너도나도 다 분리하겠다, 분리 독립하겠다라는 것 때문이라고.
그렇죠. 예.
예.
그 티벳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이나 지리학적 관점에서 독립을 시켜줘도 되는데
네.
그 독립시켜주면 다른
그러니까요.
동북삼성에 있는 조선족들 야 우리도 뭐 하나 만들자고
그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뭐 중국은 안팎으로 영토 분쟁에도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 이름으로는 랴오이다오, 일본 이름은 센카쿠열도인 조어도를 놓고도 중국하고 일본의 대립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게 필사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어도는 오키나와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한 암초 같은 섬입니다. 우리나라 네. 같으면 우리 독도 같은 곳이죠.
네네.
대만 옆에 있는데요. 중국이 동중국해로 나오는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고요. 이쪽은 또 대륙붕이 발달돼가지고 어족자원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본 말로는 조어도, 센카쿠열도
네.
또 중국말로 다오이다오 이곳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청일전쟁의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뺏어온 거예요. 뺏어와.
짜잔 이렇게.
예, 예, 전쟁했으니까 야 우리 이렇게 사람도 많이 죽었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너희들 보상해 줘야지 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오케이 우리 이거 다오이다오 가져올게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중국이 힘이 세져 내 나라 이제 이런 것이죠. 일본은 줄 수 없다.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그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수교를 하면서 등소평 전 주석이 이게 민감한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번에는 빼고 가자.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2012년에
네. 네.
여기를 완전히 자기들 땅으로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네.
뭔 소리야.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왜 너희들이 국유화 조치를 해? 중국인지. 그러면 안 돼. 뭐 그래가지고 요즘 계속 이제 갈등을 빚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일본하고 중국이 영토 가지고 다툰다면 아마 다오이다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러시아하고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홋카이도 아시죠?
예. 뭐
유명한 영화 러브레터의 오겐키 데스까 하는 그 홋카이도.
네.
홋카이도에 딱 붙어 있는 섬이 네 개 섬이 있어요. 정말 지척입니다. 근데 그 섬들이 다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네, 쿠릴열도.
예, 쿠릴열도 맨 아래에
네.
이 네 개 땅 그 뭐 이 하버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우 뭐 이렇게 네 개 섬이 원래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맺어요. 과거에 일본이 강점했던 식민지를 어떻게 나눌 것이느냐. 그래서 러시아가 승전국이니까 이거 우리가 가져갈 게 해서 가져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은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애작전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한테 막 돈도 대주고 돈도 경협 빌려주고.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하고 이 아베 수상이 회의할 때 뭐 이 부분에도 약간 논의하려다가 일단 뺐다고 하는데 네 개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은 그럼 반땅하자.
두 개만 달라.
제발. 네. 그런데 러시아는 뭐.
아, 러시아는 줄까 말까. 뭐, 두 개 줄까 네 개 줄까. 안 돼. 뭐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안 줄래.
계속 돈 빌려달라 이런 거.
돈이나 내다봐. 이렇게
밀당을 하고 밀당을 있네요.
밀당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똑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북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팀 마샬이라는 기자는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가 그랬는데요. 간절한 바람은 더 이상은 제발 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
넘보지 좀 마라.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반도라고 하는 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네. 서쪽에서부터 반도가 유명한 포르투갈 스페인인 곳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오면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스 위에는 발칸 반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도 반도가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 한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들은 해양 세력과 이 내륙 세력이 서로 자기들의 출구의 중요한 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를 네. 누가 잡느냐 하는 것이죠. 해양 세력이 잡을 수도 있고 대륙 세력이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인데
네.
문제는 이곳에 힘이 센 나라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이베리아 반도 문제가 no problem입니다. 인도 반도도 뭐 그렇지 않고요. 이탈리아도 그렇지 않고요. 발칸은 좀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발칸 반도는 과거에 반이 나눠졌거든요. 반은 북쪽의 반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차지했고 남쪽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차지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 식민지가 됐었고 한반도는 뭐 중국과 일본 해양과 대륙 세력의 이 어떤 전장터였죠.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는 한 930여 해의 외침을 받습니다. 이게 네. 반도적 속성인데 그런데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2, 13위 경제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괜찮을까요?
예,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정말 우리나라 통일이 되면
네.
부산에서 기차가 시베리아나 중국을 이렇게 통과하는 트랜스 네. 시베리아
네.
또는 트랜스 차이나 철도를 타서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 로테르담까지
네,
가거든요.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종점이자 시작점인 이 한반도죠. 그럼 우리나라가 달라지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하여간 네. 이 전쟁 없이 갈등 없이 통일이 돼야 된다.
하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정말
일본은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일본은 이제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아니 기차를 배에다 싣고 와서 우리 이제 부산에서 기차 궤대도 올려가지고 빵 이제
붙여줄까 말까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네.
남과 북을 가른 그 38선을 두고 국제분쟁 전문기자인 팀 마샬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가른 인위적인 38선. 어떤 이야기일까요? 팀 마샬에 지어서 지리의 힘 중에서 일부 내용을 남정미 씨와 이정도 교수가 함께 읽어드립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은 북위 38도선을 따라 분단되었다. 북쪽은 소련의 관리를 받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남쪽은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친미 독재 정권이 세워졌다. 이곳이야말로 상대편의 독자적인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곳곳에서 부딪히고 호시탐탐 영향력과 주도권을 노리던 초기 냉전 시대의 축소판이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인 돈 오버도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38도선에 따라 이 나라를 남북으로 임의로 분할한 것은 여러모로 불운한 일입니다.
돈 오버도퍼 교수에 따르면 1945년에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항복에만 신경을 쓴 탓에 한반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한반도 북쪽에서 소련군의 이동이 포착되자 미 백악관은 한밤중에 다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지도만을 지참한 두 명의 하급 관리는 북위 38도선을 손으로 찍었다. 반쯤 내려온 소련군의 남하를 중단시킬 지점으로 북위 38도선을 찍은 것이다. 이 자리에는 어떤 한국인도 또는 한국 전문가들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당시 트루먼 대통령과 국무장관인 제임스 번스에게
그 선은 약 반세기 전인 1904년에서 1905년에 치른 러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상회하던 선이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을 것이다.
당시 미국이 임기응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소련은 미국 측이 러일 전쟁 당시 소련의 주장을 사실상 승인했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과 북쪽의 공산 정권도 용인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고 이 나라는 분단되었다. 주사위가 던져진 것이다.
팀 마샬의 저서 지리의 힘 중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38선에 얽힌 비화를 알고는 있었지만 영국 기자의 글로 거래 성사 뭐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요. 정말 좀 비참해지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지리적인 여건을 전략적으로 잘 현명하게 활용을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신들은 이건 숙명이다. 당신들은 이 반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전쟁터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잘못 인식 된 어떤 그 지리학적 숙명론이죠. 그런데 이 반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이나 대륙으로 나가기 정말 제일 좋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길러야 한다는 네네. 것이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은 정말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든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는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이 반도로 가는 속성 이것은 뭐 빼도 박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네.
정말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정말 대륙과 해양을 지배할 수 있는 정말 또 하나의 제국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분쟁과 갈등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2부 퀴즈 드리고 나서 유럽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미 씨.
네. 이것은요. 동쪽으로는 아메리카. 서쪽으로는 동아시아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남극 대륙과 북극권으로 둘러싸인 세계 최대의 바다입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중심인 대서양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 접해 있는 이것의 시대라고 하죠.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정록 교수님, 보기 부탁드립니다.
1번 인도양, 2번 태평양.
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이 접해있는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인도양, 2번 태평양.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세요.
소감이나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이정록 교수의 저서 세계 분쟁 지역의 이해.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나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사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878번 쓰시는 분께서요. 힘들고 고단하지만 책 읽어주는 라디오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에픽하이의 트로트 들려주신다면 더 위로가 될 듯합니다. 그러셨어요. 2월 5일 첫 달 태린이의 첫 돌을 맞이하는 태린이 아빠가 그러셨네요. 어머나 좀 늦었지만 태린 양의 첫 생일을 축하하면서 신청곡도 보내드릴게요. 에픽하이입니다. 트로트. 태린 양 아빠 잘 들으셨죠? 에픽하이의 트로트 보내드렸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전남대학교 지리학과의 이정록 교수와 함께 세계 분쟁 지역을 역사와 지리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과거에는 유럽이 중심인 대서양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 접해 있는 이것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대인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인도양, 2번 태평양.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네,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푸른 길에서 펴낸 세계 분쟁 지역의 이해,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그리고 구대외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최근 유럽은 난민을 비롯해서 이민자 문제,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대규모 전쟁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소수민족들의 분리와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내용은 이정록 교수의 짧은 강연으로 부탁드려볼게요. 주제는 소리 없는 분쟁의 도가니 유럽입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하고 있는 대륙이 유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는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 비행기로 한 10시간쯤 걸리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를 꽤 멀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far east라고 합니다. 극동이죠. 극동. 아주 먼 동네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많이 하면서도 그냥 사진 찍기 바쁘고 두오모 성당 보기 바쁘지 유럽이 그 안에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네. 그래도 교수님 요즘은 그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터키 갔는데 네. 뭐 터키는 코리아 하니까 뭐 아주 웰컴 웰컴 그랬습니다.
동양의 라틴이다 막 이러면서.
그 유럽은 지리학적으로 재미있는 게요. 그 꽤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언뜻 안 들어오겠지만 북해에 열려 있고요. 대서양에 열려 있고요. 지중해로 열려 있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동네가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사람 살기가 비교적 좋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만 빼놓고 대부분 고위도고요. 또 평야가 있어도 그 평야가 비옥하지 않은 척박한 그런 토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 아니면 감자 그 외에 식량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곳이 또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서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대략 한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유럽은 온통 기독교입니다. 여기는
네.
불교 이슬람교도 없는 기독교 대륙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백인 나라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인도 유럽어족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공통점 속에서 지금은 이제 EU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 유럽 합중국인 거죠. 유럽 합중국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화폐도 유로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 딱 이렇게 뭐 프랑크푸르트나 뭐 런던의 히드로 공항 도착하면 그 뒤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 벨기에를 가든 네덜란드나 덴마크를 가든 여권 보자고 하지 않거든요. 정말 도망가서 숨기는 좋은 동네가 있어요. 유럽입니다.
국경이 어딘지
예,
모르겠더라고요.
국경도 없고 네. 하나 화폐고.
네.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동길 하나의 바다인데 그 바다 송구로만 들어가 보면 마치 양팔을 하나만 더 이렇게 벗겨보면
네.
그 안에서 도시별로 갈등들이 많습니다.
오.
도시마다 맥주가 다르고요.
네네.
도시마다 와인이 다르고요. 도시마다 바게트가 다르고요. 도시마다 잼 종류가 다르고요.
맞아요.
도시마다 올리브가 다른 올리브 종류가 다른 게 이게 유럽입니다.
화가 와닿아요.
즉 도시별로 개별성이 네. 아주 강한 동네가 유럽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 강한 동네가 이제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하나 EU라고 하는 유럽 합중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끼리 살고 싶다. 그래서 서로 분리 독립,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만 보면 영국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잉글랜드, UK에서 나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런던 중심의 잉글랜드가 노 하는 것이죠. UK가. 북아일랜드도 그렇고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페인에도 바르셀로나 지방의 카탈루나도 독립하려고 아주 그냥 애절 뭐 부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스크 지방도 있고요. 또 이탈리아는 남북이 완전히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아마 앞으로 갈등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수도권 사람들 잘 살고 비수도권 시골 사람들 못 사니까 이제 시골 사람들 서울 와서 집도 못 사거든 돈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은 밀라노 뭐 또 뭐 베네치아 베니스 뭐 이런 데 가면 못 삽니다. 워낙 못 사는 게 못 살아서 살 수가 없어요. 갈등이 심하거든요. 또 유럽에서 발칸반도의 과거의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지금 지도상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런 게 원 칸츄리 하나의 나라를 지향하는 유럽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벨기에도 남북 간의 언어 갈등이 심합니다. 북쪽의 네덜란드어 계통의 사람과 남쪽의 프랑스어 계통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고 나라 나누자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유럽이 EU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원칼라 한 색깔의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요.
네.
유럽은 다양한 어떤 문화의 모자이크가 유럽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유럽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뭐 한 나라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좋아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네.
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스페인 남쪽 바르셀로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페인의 제 아래쪽 안달루시아 지방은 유럽 사람들 특히 북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겨울 휴양지입니다. 따뜻하니까.
네.
그래서 그쪽을 코스타 데솔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로 하면 태양은 가득히 하는 해안입니다.
네.
그중에 중심 도시가 바르셀로나인데
네.
1994년인가요? 우리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92년.
92년이니까
바르셀로나.
예, 예, 그 올림픽이 예. 열렸던 도시가 바르셀로나고
네네.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지역을 카탈루나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쪽 사람들이 지금 그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독립을 한다.
아.
왜냐하면 이곳은 스페인 영토의 6%밖에 안 되는데
네.
스페인 GNP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잘 사는 동네군요.
예. 스페인에서 뭐 섬유산업, 바이오, 화학공업의 중심지고요. 그런데 이쪽은 옛날 스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크게 보면은 그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옛날 아라곤 왕국
예.
들어보셨습니까? 그 반지의 제왕
맞아요.
뭐 이런
아라곤.
그런 예예 그 동네 소설에 묻어댔던 그런 동네하고 저쪽 아래쪽 안달루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카스티아 이 두 개 왕국이 합쳐진 게 그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쳐지고 나서 그 중심지가 지금의 수도인 마드리드로 가고 나서
네네.
카탈루나 사람들이 아, 뭐 우리 싫다. 그래서 마드리드 축구팀하고 FC 바르셀로나가 맨날 축구하면 싸우는
맞아,
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나오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주 가장 핫한 동네가 뭐 카탈루나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잘하면 독립할 것 같아요.
진짜요?
여기는 섬유산업의 메카거든요. 그래서
네.
카탈루나 지방의 바르셀로나 그 밑에 있는 발렌시아.
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 상표 중에 발렌시아.
발렌시아.
예. 그 섬유산업이 유명합니다. 거기 가니까 아. 실크를 사요. 실크.
네네.
아니, 실크 그런데 스카프. 놔주겠어요? 중앙정부에서 안 놔주는
원래 다른 나라였으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통일 신라시대 때 뭐 백제 같은 뭐 그런 동네니까 우리 나가겠다.
신화백제 따로 가자. 이거하고 좀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엄청 네네. 유명한 예술가들도 많이 나왔죠, 이 동네.
아니, 사실은 예. 저는 그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아까 그러면 안 된다고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가우디의 사그라다 가우디, 파밀리아 성당만 보면서 막 감탄을 했는데
가우디 동네죠, 바르셀로나.
그게 아니고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의 소수민족인 바스크족의 도시였다라는 걸.
아닙니다. 아니, 바스크 지방, 아니, 그건 또 다른
그 옆에,
동네고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고요.
예.
이쪽 사람들은 그 이 카탈루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한 30%는 자기들 말 카탈루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새로운 사실을 네. 알게 됐습니다.
지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EBS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이정록 교수의 강연으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연에서 뭐 잠깐 그 말씀을 주셨나요? 북아일랜드 분쟁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북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그 자치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조만간에 한 뭐 빠르면 한 2, 3년 뭐 좀 길면 한 5, 6년 내에 다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아마 분리 독립을 할 것 같습니다. UK에서.
네네.
이 북아일랜드는 우리나라 면적으로 치면 강원도 면적입니다. 인구는 한 170만쯤 살고 있는데 이 북아일랜드에는 영국의 교회가 있죠. 영국의 캐톨릭. 영국 성공회를 믿는 사람이 한 60%고 캐톨릭을 믿는 사람이 한 40%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원래 아일랜드랑 이 북아일랜드는 다 캐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시청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헨리 8세
네.
본처였던 캐슬린 왕비하고 이혼하고
네.
그 앤 볼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꾼
네.
영국의 종교가
네.
캐톨릭인데 네. 캐톨릭에서 영국 국교회 지금 영국 선거계를 바꾼 왕이 헨리 8세거든요.
사랑꾼 같은 이라고.
그래서 세계의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닙니다. 헨리 8세는 아주 유명한 아니, 아주 뛰어난 그 이 왕이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으니까 왕자가. 애를 뭐 왕을 왕자를 그 못 낳는 캐슬린 왕비에 대한 뭐 그래서 이제 이 헨리 8세가 종교를 캐톨릭에서 영국 성경으로 바꾸고 나서 북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캐톨릭에서
바꿔라.
안 바꾸면 땅을 몰수하겠다. 그래서 땅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전체 사람들이 한 95%는 다 땅 하나도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50년대, 40년대 감자 대기근이
네네.
벌어지고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 한 반이 다 죽거나 뭐 난민이 됐고요.
그렇죠.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헨리 8세, 영국 때문에, 잉글랜드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소작농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게 그게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의 이제 그 분리주의 운동이고요.
네.
그 유산이 지금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는데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쪽 얼스터 지방이라는데 여기는 이제 영국이 안 주는 거죠. UK가. 그래서 지금 이제 독립하려는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자치 정부를 수립해서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영국에 가면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잉글랜드 있고 그다음 그 위쪽으로 스코틀랜드 있고 잉글랜드 옆구리에 웨일스 붙어
예.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말을
지금
좀
영국
표현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UK는요. UK는 네. 스코틀랜드는 좀 떨어져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아마 잘하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웨일스는 영국의 국기를 그 유니온 잭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유니온 잭이 그 잉글랜드 국기하고요. 스코틀랜드 국기하고요. 아일랜드 국기 세 개를 믹싱해 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유니온 잭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각 그 지방마다 그 휘장이 있는데 웨일즈가 빠졌어요. 웨일즈는 웨일즈는 이렇게 그 해마 같은 그런 휘장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영국 국기에 우리도 넣어주라. 안 넣으면 웨일스 빠지겠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국기 논쟁 유니언 잭 논쟁에 지금 웨일스하고
네.
유나이트 킹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마는 어디에 위치를 해야 할까요?
아,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국기를 영국의 유니언 잭을 지금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 무장 투쟁 조직을 아일랜드 민족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예, IRA라고요.
IRA.
그 뭐, 예, 아마 그 예전에 그 해리슨 포드하고 그 브래드 피트가 같이 열연했던 데블스 오운이라고 하는 영화가 IRA의 중요한 그 이 배경이 됐던 그런 내용이 무장 군인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뭐 이런 그것도 IRA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전남대학교 지리학과의 이정덕 교수와 함께 세계 분쟁 지역의 이해 읽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그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런 거대한 영토 때문에 빚어지는 지리적인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뭐 식구가 많으면 뭐
가지 많은 나무에 예, 바람 잘 나겠다.
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워낙 네, 크니까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러시아 제국 때 부동항을 찾아서 서진 정책을 유럽 쪽으로 서진 정책을 취했고요. 네. 또 남진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그 탄 나라들,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 그 탄 나라들하고 접경을 이루는 것들은 다 러시아의 남진 정책으로 땅을 획득한 그런 곳입니다.
아, 끝이 탄으로 끝나는 탄 나라.
그 언저리들, 그 가장자리들이요. 가장자리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민족들을 많이 이 자기들 땅으로 병합을 했고요.
네.
특히 그 가장자리는 러시아의 종교인 기독교, 러시아 정교가 아니라 이슬람 쪽을 믿는 나라들이 많죠. 민족들, 아, 소수민족들이.
네.
그 민족들이 있는 주로 이제 카프카즈 산맥 연안 쪽에서 뭐 갈등도 많고 그 대표적인 게 체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 체첸 말씀하셨는데 러시아에 저항하는 체첸족에 대한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자주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체첸족을 가르쳐서 절대 복종하지 않는 아주 용맹한 민족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 체첸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아마 우리가 영화 그 다이하드 뭐 있잖아요. 다이하드.
예.
다이하드.
멜 깁슨 나왔던.
아닙니다. 멜 깁슨이 아니고.
아닙니까?
예,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예, 브루스.
그 다이하드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 하드. 어렵다. 다이 죽기가 어려워.
예.
여간에서 죽지 않는.
끝까지 안 죽더라고요.
불사조. 불사 우리말로 표현하면 불사조일 거예요.
네.
러시아 제국의 러시아 나라에 있는 중에서 소수민족 중에서 소수민족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체첸족이 정말 다이하자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의 그 소설가 솔제니치는 자기가 실제로 수용소 군대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네,
체첸족을 다이하드. 이 체첸족은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체첸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만 크기고요. 인구는 한 140만인데
네,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
대단해요.
이건 뭐 삼손과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그런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두 번 싸움 해가지고 뭐 아주 테러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체첸 사람들은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러시아 제국 당신들이 카프카즈 지방을 전쟁을 통해서 카프카즈 전쟁 1800년대 중반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병합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독립하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자부심이 센.
예, 이것도 뭐 산악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용맹 무쌍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뭐 소설의 주제도 되고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살펴볼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2000년 전에 한 로마 황제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프리카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만큼 수많은 자원을 보유한 대륙이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순환을 겪었고요. 지금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정말 불안정한 그런 대륙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지리적인 개요부터 들려주세요.
저는 아프리카를 한마디로 슬픈 아프리카. 정말 슬픈 역사를 가진 땅. 특히 아프리카 가까운 유럽 열강들 제국주의들이 어떤 수탈의 대상지가 됐던 곳이 아프리카거든요.
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한 20%, 뭐 인구의 한 15% 정도로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전히 식민지 유산 때문에 안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왜 식민지 유산이느냐 하면 유럽 제국주의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소수 민족을 이렇게 내세워서 지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학에서는 디바이드 앤드 룰 시스템이라 하는데요.
네.
분리해가지고 소수, 그래서 피라미식입니다. 상위 계층 사람들을 앞잡이로 내세워서 식민 지배했고, 그런데 이제 식민지 독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화정을 수립을 하고 민주 투표를 하니까 투표하면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정권을 잡고. 그래서 네. 이제 예전에 억압받았던 그 계층들이 식민 지배 과정에서 그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 이 사람들을 이제 타도한다. 그래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분쟁과 갈등은 정말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잉태한 식민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슬픈 아프리카네요. 슬픈 역사의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인 소말리아의 내전 문제도 정말 심각한데요. 소말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죠.
네, 그럼요. 소말리아 하면 우리는 그 해적선,
예,
유조선, 뭐 우리나라 유조선도 뭐 이렇게 탈취하고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 예, 우리 이순신함도 파견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소말리아는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아시아로 가는 인도로 가는 인도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곳입니다. 스웨지 운하에서 홍해를 거쳐서 나오면은 소말리아거든요. 그쪽에 있는 바다를 아덴만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예전에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다 소말리아에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세계 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소말리아가 독립을 하고 나서 하나의 소말리아가 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내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다 그 내전 그런 상황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했던 알카에다가 9.11 테러 알카에다가 또 거기 들어오고 그래서 뭐 아마 그렇구나. 그런 영화를 아마 시청자는 알 겁니다.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헬리콥터가 떨어지는
예, 예, 예. 예.
블랙호크 다운이 소말리아 내전을 소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소말리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전장터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핫한 곳이 뭐 소말리아입니다. 아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에 휩싸인 세계 최빈국 소말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앞서 1부에서 이대회 올라오기에는 지리적인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 한때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힘을 이용한 외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둘의 관계도 심상치가 않아서 혹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그 지리학적 해법이 하름대 블레이 교수에 저어서 왜 지금 지리학인가에 담겨 있습니다. 낭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에 갇혀 핵 충돌 위험을 여러 차례 감수했던 20세기에도 아마겟돈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두 초대 강국이 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적대하긴 했지만 서로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가와 군사 전략가들이 음모를 도모하는 동안에도 두 나라 사이에 문화적인 통로는 닫히지 않았다. 미국의 관객들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듣고 러시아의 발레를 감상하고 톨스토이와 파스테르나크를 읽었다. 심지어 소련인들도 미국의 피아니스트인 벤 클라이번에 환호했고 헤밍웨이를 읽었으며 미국의 반정부 인사들을 치켜세웠다. 한 문화권 내부에서 일어난 냉전이었기에 재앙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공통된 기반이 그보다 훨씬 적다. 두 나라가 적대한다면 이는 최초의 이 문화 간 냉전으로서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할 위험이 지난번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냉전을 피할 수 있을까? 교역과 과학, 문화, 교육의 유대 및 교류야말로 확실한 해결책이다.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워야 한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지리를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헤아려야 한다. 둘 사이의 상호 유대가 강해질수록 충돌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하름대 블레이 교수에 저서 왜 지금 지리학인가 중에서 일부를 정민 씨가 읽어드렸어요. 중국과 미국 상호 유대가 강해질수록 충돌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들 텐데 그 의견에는 동의하고 또 그러길 바랍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수님 요즘 상황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서로의 역사와 문화, 지리를 이해할 때 충돌과 대립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집단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이 요즘 오늘날 그 세계화 시대에 강조되는 또 세계 시민의 자세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역에서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야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이게 세계 시민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소통이 중요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미 씨, 서평가로서 오늘 만난 책 세계 분쟁 지역의 이해 어떠셨어요?
일단 팀 마샬이라는 기자가 아까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세계 분쟁 지역의 이해를 읽으면서 요 지리적 여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한 중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A+ 주셨으니까 네. 이번 답변에는 제가 A+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표 찾으러 갈게요.
네, 제자들과 함께 책도 쓰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지리학자로서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도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학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역을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리학자입니다. 지리학이 그런 것이고요. 제가 요즘은 모 신문에 뭐 신문을 말해도 되는지요. 모 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네.
한 1년 반쯤 됐습니다. 주로 호남 지방에 대한 이야기, 호남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
네, 네.
뭐 지역 사는 어려움 뭐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고 있는데 아직 안 잘렸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찾아볼게요.
약간 그 뭐 우리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북 뭐 네. 호남 지방을 알리는 그쪽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
네.
뭐 고민거리 뭐 이런 것을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좀 알려서 어떤 문제를 공감하고 뭐 해결책을 모색하고 뭐 그런 활동을 당분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자라난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들은 세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구촌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를 어떻게 좀 잘 알아갔으면. 근데 사람들은 세계 지리 공부를 안 하거든요.
네.
세계 지리와 세계 사는 정말 중요한데.
네.
그래서 세계 지리를 좀 더 편하고 쉽게 알아갈 수 있는데. 제가 뭐 대학 선생이니까 일주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세계 분쟁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신 이정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정미 씨, 2부 퀴즈 정답이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이 접해 있는 이 바다의 이름은 이번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입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다음 주에는 상처 상담가이자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의 저자입니다. 김세라 작가와 함께할게요. 상처 주는 세상에서 상처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더 행복해지는 마음 건강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희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정미 씨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자, 끝으로 마이클 잭슨의 We Are The World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